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먹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음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거룩함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도록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지 못한 채 세상의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마저 어지럽히거나 교회마저 세상처럼 변하게 만들고 만들지는 않았는지 오늘 저희들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로 교회 분열과 다툼에 관한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처럼 나뉘어서 다투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지혜를 다시 가르치고 또한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라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 정체성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정확히 짚어줌으로써 그걸 깊이 속에 각인한 것이죠. 이제 5장 이후부터는 거룩해야 할 교회 본질이 흐려지는 데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된다면 도대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1절부터 2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듣는 소식 가운데 좋지 않은 소식, 특별히 근친 상관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까지 있을 수 있느냐. 오늘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누가 취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취했다고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를 뜻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냐. 고린도가 아무리 음란하다고 할지라도, 도시 전체가 음란하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헬라 세계가 그렇게 방탕하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구별되어야 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 건 이방인들 중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그런 일은 없지 않냐. 그런데 그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걸 마치 품는 것이 관용이나 되는 것처럼 그걸 품고 있다는 게 그게 얼토당토하는 얘기 아니냐. 왜 그 사람을 내쫓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대했을 때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이 되어서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도 부족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맞대기는 그냥 마음이 갈라져서 나뉘어지고 다투고 싸운다니 이거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예, 정말 바울로서는 이게 들어도 너무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것이죠. 교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바울로서는 예, 용납할 수 없는 얘기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리를 하라고 일단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 문제는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관용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일을 용납하게 용인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한마디로 교만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만큼 성숙했는데 그만큼 몸이 좀 그런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뭘 그렇게 문제 삼을 게 있냐. 소위 영과 육을 분리하고자 하는 영혼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는 헬라적 세계가 교회 들어옴으로서 그런 걸 뭘 그렇게 따지냐. 개인적인 일인데 넘어가지. 이런 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죠. 물론 뭐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만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 내에서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율법에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그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엄청 정죄했겠죠. 나무랐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비판하다가 자기들이 비판하는 그 죄에 도로 감염이 되거나 그 죄에 무뎌지거나 심지어 그 죄에 본인들도 빠져서 탐닉하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다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자랑하다가 예수하고는 엉뚱한 상관없는 사람을 만들고 마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뭐 예수님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신을 욕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아무리 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뭘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거나 우리가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욕을 얻어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를 알 길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자들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이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받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정작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예,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통한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통한이 여긴다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죽음과 마찬가지인 그런 음행이나 범죄가 있다면 그건 교회 안에 있는 영들이 죽어가는 건데 그런 걸 보면 한 사람이 죽었을 때 흘리는 눈물처럼 울어야 마땅하지 않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보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분노하고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편 기자의 그런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지키는지, 성경을 읽어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계속 짓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냇물은 무슨 시냇물이에요? 그러니 저도 이런 말을 읽으면 뜨끔하죠. 시냇물이 아니라 무슨 뭐 애들 오줌발 같은 눈물이라도 흘러야 될 판인데 눈물은 점점 메말라가고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 통안이 여기라는 것은. 죄를 보면은 좀 울으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레미야서 9장 1절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겠죠. 예레미야서 9장 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눈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해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죄를 짓는 범죄하는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 머리 전체가 그냥 물통이 되고 말이죠. 내 눈에서 그냥 수도꼭지처럼 내가 밤낮 없이 울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은 이 시대가 이렇게 음란해진 건 뭐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고 무슨 설교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슨 신학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슨 찬양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무 그 이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범죄를 애통해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걸 슬퍼하고 통한이 여기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텐데 점점 무뎌지고 세상의 죄를 봐도 우리는 무덤덤해지고 그 세상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냥 뭐 상관없는 그런 무덤덤한 사람이 되고 말면 교회는 뭐 위험 수위에 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게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얘기를 듣고 그래서 3절, 4절, 5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은 내가 지금 에베소에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 이때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나는 내게 주신 예수님의 권능, 사도적 권능으로 나는 이미 그를 판단했다. 나는 그를 이미 정죄하고 그를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본인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영은 3절 4절에서는 이게 마음으로 일부 성경들을 번역을 했고 5절은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읽는 사람은 어떻게 사탄에게 내준다고 말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육신은 멸하고 이거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걸 쫓아내라고 말하는 바울이 출교를 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왜 출교를 하라? 쫓아내라?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이 사람을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제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을 영원히 죽음에 내주라, 사탄에게 내줘서 이제 구원 가능성이 없으니까 끝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어 쫓음으로, 출교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다시 회개할 시간. 그 당시에 출교는 지금의 느낌과 달라요. 쫓겨나가는 건,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거의 이렇게 죽음에 대한 선고보다도 더 가혹한 조치예요, 사실은. 지금은 뭐 쫓아낼 필요도 없죠. 본인이 떠나면 그만이니까. 무슨 출교 조치를 위해서 교회가 회의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고 가버리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 마치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그가 만약 돌이킬 기회를 얻는다면, 그래야 회개한다면 그 영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찬스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맛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영은 주의 날, 마지막 날에 다시 그가 몸과 합쳐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또한 그가 출교됨으로써 남아있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그걸 유야무야 지나가니까 교회가 자꾸 점점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강력한 조치, 징계, 권징이 있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 깨어나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저런 일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키는 수단, 교회가 오염되지 않는 수단, 예, 그런 수단으로 출교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면 헬라 세계의 영과 육을 이원하는 이원론과도 마찬가지가 되게 되고, 예, 몸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탄에 내어주어서, 예, 회개하고 돌아오면 맞아줄 수 있는 게 또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그렇지만 돌아왔으면 예수님이 그것도 안 받아주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했다가 돌아왔기에,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권징의 능력은 그 사람을 아주 잘라내서 그냥 못 쓰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단호한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뭐 물에 물탄다, 술에 술탄다, 그렇게 있는 일 없는 일 것처럼 유야무야 지나갈 일이 아니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좀 더 단호할 건 단호해야 된다. 지금 뭐 바울은 더 이상 강력한 표현 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지금 여기를 보면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던가 보니까 이걸 이런 일을 해놓고 자랑질을 한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런 일 그냥 넘어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다, 아니 주님이 뭐 일곱 번씩 일흔 번씩 용서해 주라고 하시지 않았어? 다 용서하는 거야. 예.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넘었을 만큼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야. 이런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격언들을 인용해 가면서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이 포용력이 넓은 거야.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죠. 저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은 나중에 15장에 가면 알겠지만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그때 내가 여기 에베소에 오순절 때까지 있으려고 한다. 그런 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무렵이 유월절의 절기의 전후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유월절이라는 건 어떤 절기입니까? 누룩을 다 내다버리는 절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집에 있는 누룩, 아니 국가 전체에 있는 누룩을 다 내다버립니다. 물리적으로 다 거둘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다 내다버릴 수도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요르단하고 국가적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누룩 값을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다 그러면 1억 달러를 다 판 걸로 문서상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사오는 걸로.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사람 건데 저 실제 유월절 때는 집에 있는 누룩을 다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누룩을 왜 갖다 내버립니까?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누룩이 조그만 분량이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을 죄와 같은 걸로 봤기 때문에 누룩 이꼴 죄의 그림으로 파악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해마다 누룩을 갖다 내버리는 이거야말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영성 훈련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나 있으면은 이렇게 부풀어서 크게 되는 것이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 자라들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또 누가 이단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바울 엉터리야. 할례 받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은 없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바울의 주장은 자기 사적인 생각일 뿐이야. 이걸 누가 한두 마디 하면 교회 전체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단이 되고 들어온 이단이 옳은 기준이 되는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거다. 그러니 그런 이단은 경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쫓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음행이란 음란이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는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다 버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더러워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조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으로부터도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까? 똑같으니까. 너나 내나 똑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이 싫다고 안 받아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기준을 우습게 여기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누가 뭐 부흥 강사가 가서 크게 사람들 모였을 때 이렇게 많을 때 물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폭들이 초청해서 조폭들 모임에 가셨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조폭에 가입했겠습니까? 아니면 조폭이 예수님을 영접했겠습니까? 우리 보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답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간들 예수님이 거기 가입하겠어요? 그러면 베이직교회 11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했다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그렇게 이 교회 11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초대해도 예수님이 안 오시거나 오셨는데도 우리가 안 변했다면 우리가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매일 예수님 오셔도 우리가 아무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 뭐 안 오셨거나 오셨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거나 예수님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잘라내라는 거 그런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 교회 하나가 그렇게 망가지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건 누룩을 제하듯이 제거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치리 능력이나 권징의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뒤죽박죽이죠. 뭐 아무나 들어왔다가 뭐 그냥 예배 도중에 나가도 그만이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무슨 뭐 그냥 이게 구락부가 되고 만 것이죠. 옛날에 초대교회는 여러분 오면은 하도 그때 그 파키가 심할 때니까 문 이렇게 빽강 열어보고 확인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뭐 열어놓고 아무나 오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뭐 혼자 제 발로 와가지고 좀 기분이 나쁘면 뭐 교회는 왜 이 모양이고 투덜거리는데 진짜 가당치도 않아요. 가당치도 않아. 지 마음대로 왔다가 지 마음대로 욕하고 가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게 백화점입니까? 뭐 안에 앉아서 뭐 90도로 절을 하면서 맞아줘야 되는 게 교회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부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그 시절에 뭐 이제 보면 다 이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물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 먹으면 죽는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룩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다 내버려. 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최근에 겟 민숭 달팽이? 뭐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겟 민숭 달팽이라고 바다에 있는 달팽이가 있는데 이놈이 그 몸에 기생충이 침투를 하면은 본인이 목을 잘라요. 달팽이가 목을 자르면은 몸은 기생충과 함께 부패해서 죽어요. 그리고 머리는 다시 몸이 자라나서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팽이도 사는 법을 안단 말이에요. 기생충하고 같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몸을 잘라내고 머리만 있으면 산다고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앞에 보면은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자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하게 멀쩡한 사지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민숭 달팽이도 살기 위해서 몸을 자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간이 그 달팽이 반도 못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도 영생을 받고도 그 가치를 몰라서 그냥 세상 것들을 또 쫓아다니다가 세상에서 그냥 엎어지면 예. 그래서 날마다 죽어가면 그거 뭐 짐승보다 못한 거죠. 뭐 한나 미물보다도 못한 거죠. 예. 그만큼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예. 눈 빼버려라. 제가 그렇게 설교했으면 다 아무도 떠나고 이 교회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만 읽어서 그렇지. 어떻게 손을 자르라, 발 자르라, 눈 빼라 그런 얘기합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만큼 치명적이고 유혹적이고 매력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에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까닭은 그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지금 이 시대가 죄를 두려워합니까? 예? 누가 죄를 두려워요? 무슨 뭐 연예계가 죄를 두려워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합니까? 경제하는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합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죄를 두려워요? 마지막 보루해야 할 종교인들이 죄를 두려워합니까? 마지막 중에서도 최후의 또 보루가 되는 교회가 죄를 두려워합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죄를 두려워하는데 이 세상에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큰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로 지금 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듯이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이걸 우리 교회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거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성경적 지식이 필요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를 썼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쓸 때도 이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음행을 그렇게 가만두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한 거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누구랑 사귀라는 거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다시 재차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속이는 자들이나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사람들하고 안 사귀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고 수도원에 나가야지 세상이 어떻게 사냐.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찾아오셨고 죄인을 또한 구원하셨어요.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 공동체를 의롭게 만드심으로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마치 큰 바다 속에 있는 절의 고도와도 같은 그런 외딴 섬처럼 띄우셨지만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구원선, 구조선으로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건져내라고 이 교회를 지금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안 내쫓으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구멍을 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구원선으로 뛰어났더니 이 구원선에서 기관실에 가서 기관은 안 살피고 배에 구멍을 뚫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선으로 보낸 이 교회가 구멍이 생겨가지고 바다 물이 차오르니까 누가 이거 빠져가는 배에다 누가 오르겠어요. 아무도 교회 안 오죠. 지금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란 말이죠. 아, 저 배가 구원선 맞나? 그래 보니까 뭐 교회가 이미 뭐 배가 물이 차가지고 기울어가지고 뭐 침몰하는 배처럼 빠져가는데 저기 그걸 왜 오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유람선처럼 만들어 놓으면 속아서 타기나 하지. 그래서 교회가 다 유람선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교회 와서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병이 그분한테 없습니까? 손 마른 자를 만지면 예수님 손이 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대담하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서 그들과 아무리 섞이더라도 그들이 영향을 받지 우리가 영향을 받고 변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예, 9장 우리가 앞으로 이따 볼 얘기지만 9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세상에 나가는 이유란 말이죠. 우리가 마치 세상에 나가서 율법 없는 자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와 같이 사는 것은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 없는 자들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세속화에 있는 것이지 교회 세속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종교성은 세상과 담을 만드는 것이고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종교적 거룩은 세상에 해를 끼치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더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멀리하게 만들고 교회 올 이유가 없어지게 만드는 그들만의 거룩을 가지고 유대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룩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거룩, 진실로 믿음 안에 뿌리박은 거룩, 진실로 영원한 소망에 대한 비전을 가진 그런 거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필요 없어요. 우리 잠깐 여기 모이지만 우리 다시 세상 속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네 혼자 가는 거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 다시 한번 내쫓으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을 내버리든 내다버리라. 그러면 바울은 이중적 태도를 보이네. 세상에 대해서는 뭐 그런 사람들 사귀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고 그러는 이게 또 왜 그러냐. 여러분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 자매라고 일컫는 사람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용납되지 않아야 할 기준이 있다는 거란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음행을 하거나 교회에서도 욕심을 부리거나 교회 와서도 돈을 숭배하거나 자녀를 숭배하거나 교회 와서도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교회 식구끼리 모여서 술에 취하거나 교회 사람들을 속에서 빼앗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교제할 것도 없고 성찬식에 참여시킬 것도 없고 식탁에 교제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뭐 그건 무슨 상관이 있겠냐. 밖에서는 뭐 음행을 저지르든 뭐 그건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라고 초대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안에 모여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우리의 기준을 약화시키면은 교회는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교회는 세상에 아무 영향을 줄 일도 없고 교회나 세상은 동일하게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사회적 종교 기관의 하나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그건 나머지 주님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도 다가가야 할 책임과 책무가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소명이 주어졌고 그러려면은 우리끼리 모여서는 적어도 지켜지는 기준, 그게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는 기준이어야 하고 그 기준은 조롱받거나 우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세상이 볼 때는 진짜 정말 가당찮은 일이라는 그런 비판의 직면에서는 안 된다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지금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미 교회는 뭐 사실은 주님께서 구약시대 때 말했던 건 이미 문을 닫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들 문 좀 제발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단들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또 밖에 나가서. 엊그제도 저기 우리 그 저 목사님 한 분 대전 내려갔다 와가지고 말이에요. 온 대학가에 그냥 전부 이단들이 포진하고 앉아가지고 젊은 학생들 전부 전도하는 건 이단들만 전도한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 20년, 30년 내다보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주일날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허덕허덕 이것만 해도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사시는데 이단들은 뭐 직업이고 뭐고 다 내놓고 말이지 뭐 가족이고 뭐고 다 떠나고 말이지 모든 돈 갖다가 그냥 교주한테 갖다 바쳐가지고 끌고 가는데 사람 그렇게 끌고 가는데 우리가 끌려가는데 누가 슬퍼하기를 합니까? 애타기를 합니까? 이단에 갔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가 되뺏어 올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좋게 지내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좋은 교회다. 주님이 볼 때는 무슨 교회냐 그러겠죠. 니네들끼리 모여서 무슨 뭐 취미 클럽이지 무슨 교회냐 그러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1주년 때 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일일 사경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반 그리스도인이지. 음란한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냐 반 그리스도인이지.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반 그리스도인이지. 불만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반 그리스도인이지. 반 그리스도인이니까 전부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지 반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전도 안 하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늘 뭐 이 얘기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고 제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얘기지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더 기도해보자. 더 열심히 기도하자. 더 눈물로 기도하자. 좀 눈 울어보자. 그 시작된 일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눈물샘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울 일은 별로 없을지 몰라요. 이웃을 위해 울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울어야 하고 통일을 위해 울어야 하고 열방을 위해 울어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결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에 도전해야 주님이 능력을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할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막 책상 새거 바꿔주고 전등 달아주고 뭐 공부 좀 하겠다고 결심만 사흘밖에 안 갈 결심이지만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내가 한번 새벽 예배를 해보겠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안 먹으니까 능력 줄 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우리가 영으로 이 일에 대처해야 된다. 그럴 때 능력, 교회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베이직 교회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모두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작심했고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것 우리가 시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함께 주님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타게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교회는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뭘 안 하고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부터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죄와 동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만하면 됐다. 뭐 같이 지내도 그만하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각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일깨우셔서 내어 쫓아야 할 것 내어 쫓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때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반 그리스도인으로 착하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어떤 심경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저희들 조금은 이해할 만합니다. 얼마나 통분했을까요? 제발 좀 통하니 여겨라. 죄를 보고 좀 슬퍼해라. 죄를 보고 좀 애통해해라. 죄를 보고 좀 울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심경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보면 울 줄 알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죄를 보면 눈물로 기도할 줄 알고 이 사회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회의 미래를 놓고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20대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데도 우리가 가슴을 치지 않으면 누가 가슴을 치겠습니까? 이단들이 모든 대학에 파져서 전도를 한다는데 우리만 그냥 있다면 누가 울어야 하고 누가 가슴을 쳐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교회다,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공동체다, 이렇게 시간 보내는 동안에 젊은이들은 고통하고 있고 늙은이들은 신음하고 있고 이 세상은 온통 비명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시선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별로 흩어지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시선을 따라 흩어지는 이유를 까닭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는 부활절에도 흩어지고자 합니다. 부활절에도 각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을 옮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끼리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